요한복음 16번 메시지 배고픈 자의 필요 생명의 먹임 두 번째 거친 세상과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 우리는 거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문제투성이입니다.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종류의 직업이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누가 평안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상원의원입니까? 아니면 하원의원입니까? 아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이 최고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사람도 그의 결혼에 완전히 만족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든 결혼이 약간은 가련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안배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결혼해야 하지만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로서 이 거친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배고픈 세상뿐 아니라 거친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배고픈 세상을 먹이는 그리스도이시며 거친 세상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을 괴롭힐 수 있으나 그분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거친 바다와 부는 바람은 인간 생활의 문제들을 상징함. 거친 바다와 강하게 부는 바람은 인간 생활의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바다 밑에는 귀신들이 있고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의 날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심은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스림을 상징함.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인간 생활에 괴롭히는 파도 위를 걸으실 수 있으며 모든 불안은 그분의 발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파도의 정상을 걸으셨습니다. 파도가 많을수록 그분은 파도 위로 걷는 것을 더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파도는 제자들을 무섭게 했으나 그분은 파도를 밟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귀신들아 더 큰 파도를 일으키거라. 그러면 나는 더 큰 누림을 가질 것이다. 나는 너의 파도의 정상을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즉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 안으로 들어오실 때 당신은 인간 생활의 여행길에서 그분과 함께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결혼 생활 안으로 영접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은 평안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가정 안으로 영접한다면 당신의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직업 안으로 영접한다면 당신의 직업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배고픕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또한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먹여주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생명의 떡,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 22절부터 31절까지에서 우리는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구하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표적과 이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관념은 항상 그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함에 관한 주님의 관념은 그분을 믿는 것, 즉 그분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의 원칙입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는 음식. 32절부터 71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는 음식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육신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음을 발견하며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체현된 분이신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봅니다. 이제 이 면들을 각각 알아봅시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되심으로 사람에게 오심. 35절부터 51절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육신되심으로 사람에게 오셨음을 계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음식으로 또는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이 장은 그 방법을 비유적으로 계시하지만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분이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은 육신되심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혈육에 참여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 귀신이나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육신되심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취하신 첫째 단계입니다. 35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생명나무와 같이 음식의 형태인 생명 공급이며 생명나무는 또한 먹기에 좋은 생명 공급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에 있는 원칙대로 이것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은 지식나무의 근원에 속한 것이고 생명은 생명나무의 근원에 속한 것입니다. 46절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뭐로부터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뜻은 뭐뭐로부터 함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47절에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진실이시고 실제이심을 믿는 것이지만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영원한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며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시간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일 뿐 아니라 본성으로도 영원하며 거룩합니다.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죽임당하심. 주님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취하신 둘째 단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그분의 피와 살을 분리시켰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이었다면 당신은 이것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나는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죽이는가를 묘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십자가 위에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로마 제국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사용한 것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제국보다 오래전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나무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두 다리를 십자가의 밑부분에 묶고 나머지 두 다리를 가로지른 막대기에 고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든 피가 흘러나오도록 양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틀에 뿌리기 위해 모든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완전히 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주님도 같은 방식으로 죽으셨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그들의 유월절 때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은 유월절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고기를 먹는 대신 그들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위한 참 어린 양이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참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그들의 죄를 위해 흘린 바 될 것이며 그분의 살은 그들의 참 생명을 위해 먹힌 바 될 것입니다. 한면으로 그분의 피는 죄로부터 그들을 구속할 것이며 다른 면으로 그분의 살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며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살을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취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이며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소유합니다. 사람에게 먹혀지기 위하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죽지 않고는 아무것도 먹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엌은 죽이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있는 소와 닭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심지어 양파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합니다. 만일 칼에 의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이빨에 의해 죽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기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51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는 떡이 살이 됩니다. 우리는 떡이 식물의 생명이며 오직 먹기 위한 것이고 살은 동물의 생명이며 먹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구속을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전에 주님은 생명나무이셨으며 오직 사람을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진 후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셨으며 이는 사람을 먹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몸, 즉 그분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53절에서는 피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피는 구속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살과 피가 따로 언급됩니다. 살에서 피가 분리될 때 그것은 죽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죽음, 즉 그분의 죽임 당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셨으며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주심으로써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취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살을 먹음과 피를 마심은 그분의 구속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47절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과 같음을 보는데 이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 거하시기 위해 부활하심. 우리는 육신 되심이 첫째 단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둘째 단계임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심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몇 번 생명과 생활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한면으로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고 다른 면으로는 그분이 산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과 산떡과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아마 당신은 두 문구가 같은 뜻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공부하는 합당한 길은 두 문구를 자세히 조사해서 둘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떡의 본성을 가리키며 그 본성은 생명입니다. 산떡은 떡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 상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산떡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만 홀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56절은 부활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셔야 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분의 부활 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부활 후에야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6절은 그분이 부활하시어 내주하는 그 형이 되려고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57절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유기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에 의해 생명의 방법으로 흡수되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영접한 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분으로서 사시는 것은 이에 의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승천하심. 승천은 부활 다음에 옵니다. 주님의 승천은 62절에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원망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주님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서는 그분의 승천이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승천은 그분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으며 아버지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였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심. 63절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서는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나왔습니다. 육신이 되셨던 주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언급된 것과 같이 생명을 주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생명 주는 영으로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을 주는 그 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63절을 부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육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 육은 육체적인 몸의 살을 가리키며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앞구절들에서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살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분의 육체적인 몸의 살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이 그 영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의 육 안에 계시지 않고 육에서 영으로 변형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63절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은 그분의 육체적인 몸의 살이 아니며 육신의 살은 무익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그 영이며 부활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인 그 영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 안에서 알았으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육체 안에서 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전에 주님은 육체 안에서 육이 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후에 그분은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올 때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그 영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같이 더 이상 육체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었지만 그들 안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는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분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 영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영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영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주 예수님은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을 얻는다는 사실은 오늘날 주 예수님이 그 영이시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주 예수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영은 인격입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영은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집니다. 그 영은 누구입니까? 그 영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과 인격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을 얻는 최상의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은 그 인격을 영접하며 그 인격은 그 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영을 얻습니다. 그 영은 사랑스런 주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심.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셨습니다. 그 영은 놀랍지만 너무 비밀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하고 볼 수 있고 형체가 있으며 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6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실체적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로서 즉각적이며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로고스와는 다른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처럼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영에 뒤이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은 살아있고 실제이지만 오히려 비밀스럽고 형체가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체적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영이 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명 주는 영의 체현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분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시며 그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체현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영접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밖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 안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즉시 그 영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말해낼 때 그 영은 다시 말씀이 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당신 안으로 영접할 때 말씀은 다시 한번 그 영이 되며 당신이 그 말씀을 말해낼 때 그 말씀은 다시 그 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상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영접할 때 사실상 말씀은 그들 안에서 그 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주님께로 왔다면 당신은 주여 당신은 제게 너무나 좋은 분임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극되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신 안에서 약간의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 안에서 어떤 것이 살아났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믿었지만 그 영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밖에 있는 말씀이 당신 안에서 그 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말씀이었지만 안에서 그 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영접했을 때 어찌된 일인지 또한 그 영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밀스럽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우리가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 무엇이며 어디에 계시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접촉할 때 사실상 우리는 산떡이신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음식이며 생명이며 생명 공급이신 놀랍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그 영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6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는 뭔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장은 주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길인 생명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말씀을 메마르게 읽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영접하면 당신은 안에 그 영을 소유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안에 그 영을 소유하면 당신은 내적 생명 공급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자신이 거치신 여섯 단계, 즉 육신되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생명주는 영이 되신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육신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육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으며 말씀 안에서 체현되셨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그 영의 체현입니다. 주님은 말씀 안에서 체현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접촉하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 영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영접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서의 그 영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관념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를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종교적인 관념은 28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성경을 통틀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오직 이 장에만 있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 항상 일하고 또 일하도록 우리를 권합니다. 사람의 관념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하기를 갈망하시고 예정하신 일은 그분의 아들 안으로 믿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전치사 안에는 헬라어에 따라 안으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분 안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두 가지의 믿는 길, 즉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후 유대인들은 30절에서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응수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 안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치사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에 사용된 전치사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진실이며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옳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과 하나로 합하며 연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안으로 믿을 때 당신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연합과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분 안으로 들어왔고 그분을 당신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매일매일 우리 안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 의해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관하여 우리 사람의 관념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여러 번 주님은 그분을 먹는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생명을 삽니까?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생명으로 인해 만족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53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과 음료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이상한 말씀은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만한 용기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동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히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음으로써 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에 의해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며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것은 영단번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 매일의 일이며 심지어 순간순간의 일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또한 주님을 접촉해야 하며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은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떡처럼 먹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요 영이신 그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것이며 그분을 소화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순간순간 적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일을 잊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그분을 먹은 것에 의해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생명의 거룩한 길입니다.